제가 여호수아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전투, 영적인 전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투가 여호수아에서 등장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역적 이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참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이제 그만 될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12장에 가서도 여호수아 12장이 전체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영적 전투를 거의 막바지에 끝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에 치열하게 전쟁했던 그 나라, 그 지역의 왕들, 호르마 왕이요, 디빌 왕이요, 에글론 왕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왕의 이름들을 말합니다. 여리고 왕이요. 물론 그왕 자체의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지역의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 그 이름, 지역들 이렇게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라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기네들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보냐면은 전쟁이 거의 끝나갔다라고도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이 다 끝났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아직도 치열하게 전쟁해야 할 그런 전투 지역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싸워야 할 전투는 그냥 어떤 한정적, 지역적인 데서만 되어지는 전투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전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영적인 전투를 할때 있어서 어떤 한 시간적인 어떤 특정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투를 한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완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영적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정된 사건, 그것이 내가 그 사건을 치렀기 때문에 아, 내가 이제부터 영적 전투는 이것으로 끝났고 이제는 좀 쉼이 있을 것이다. 쉬어도 된다. 이것이 영적 전투가 아니라 영적 전투라는 것은 끝없는 연속의 연속이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라는 것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를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한 이삶 자체가 영적인 전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싸우는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를 입은 그런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이 영적 전투를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싸워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백성들이 이런 영적 계속되어지는 전투에 있어서 첫 번째 목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표라는 게 있음을 인식하며 영적 전쟁에 에서 여러분 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하실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 전쟁이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주시는 그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과 표준, 그 스탠다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목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비록 그는 더 이상 싸울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될 영적 전투, 가나안에서 전투가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을 땅에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아직도 얻을 이 땅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영역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인식이 바뀌어져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얻을 땅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했고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수많은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장에서 보면은 1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그들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 모든 전투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이 모든 전투를 감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전투라면 하나님이 계속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가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목표까지 가야 된다는 말은 이 목표 설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목표 설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많은 땅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 많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너희들이 얻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구스 사람의 전경 곧 애굽 앞 시내 시흘 시내에서부터 바운드리를 경계선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너희들이 취해야 할 땅이다라는 것을 이 경계선은 바운드리를 설정해주고 이것이 너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말한 것도 블레셋 사람의 이것은 사실은 대적의 땅이죠. 근데 그런 것까지 지금 아직 자기들이 취하지 못한 이 지경 이런 경계선까지 다 정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도 보면은 또 레바논에서부터 마스봇마임까지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의 사람의 땅이라 이런 데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희들이 싸워서 취해야 할 기업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싸워야 된다, 취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너희가 그 명령에 입각해서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우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나름대로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이 정도 목표를 세우고 내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영적 삶에 있어서 목표와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설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여러분의 어떤 기준과 표준을 여러분이 설정한다면 금방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설정한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그래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추구했던 목표가 다다랐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자신감, 이런 안일한 태도로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여러분 자세가,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이 정도면 내가 추구해야 되고 다다라야 할 목적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 목적을,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다라야 할 영적 표준,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는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바로 그 목표는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같은 보면은 그 목표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여호수아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강조 포인트가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잘 가르쳐 주시죠.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목표가 어디예요?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 데까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될 목표가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의 목표, 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는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 정도까지 다다라야 될 목표다 라고 우리가 안주하거나 아니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표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그 목표에 다다라야 됩니까? 여기 성경은, 오늘 읽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있냐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도덕적 선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공자처럼 맹자처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관점에서 좋은 선생, 도덕 선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좋은 일을 행했던 사람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도덕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한다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을 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저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디자이어가 없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내 삶에 바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과 열망하는 마음, 알고 싶은 그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굶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은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관심 이상의 그 열망, 이런 갈급한 마음이 누가 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의 열정, 갈망하는 마음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 다시 한번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어떤 위대한 선생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계신 구주요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자답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다는 것, 이 안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안다라는 말을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노스코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안다라는 말은 어떤 체험적 지식을 동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인포메이션으로 아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그런 것을 인식하고 안다. 그럴 때 절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적으로 그분을 압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안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에서 그대로 말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게 아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어떤 위대한 선생으로, 도덕적 선생으로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인포메이션으로 예수님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항상 이 믿음이 먼저 전제되고 아는 것이, 지식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그 결과로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있어요. 아, 성경 세례 그 문답,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거기 책자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차차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우리는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알 수는 없나요? 그것은 하나의 호기심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호기심 같은 것이 있지,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본질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적인 그런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리고 관심, 호기심, 큐리오시티 이 정도로 알고 싶어 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어떤 이 순서는 믿음, 그 다음에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어떤 분은 말해요. 자기는 뭐 하나님을 뭐 먼저 알고 싶었는데 그러다 믿고 그 다음에 알게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요 다양합니다. 꼭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성경의 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아는 알미 아니라 막연하게 한번 내가 예수님이 누굴까라는 이런 어떤 막연한 그런 어떤 호기심, 그런 것들을 동반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데, 믿지 않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매일같이 성경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과 그분을 알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전제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먼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 말 전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어떤 다름, 이런 것들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의 어떤 기질도 있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하나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되라, 한 뜻이 되라,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면, 그리스도 아니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알 때만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펠로십이고 그것이 교제고 주님 안에서의 사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크리스찬의 사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끼리끼리 공통 분모가 있어서 하는 그런 교제가 크리스찬의 교제가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의 교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 때문에 하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득을 얻고 어떤 이해관계에서 맞물려서 내가 그런 어떤 이해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갖는, 그리고 아니면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갖는 그런 교제가 있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교제를 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공통 부모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학교를 물어봐요. 체크리스트에 학교나 학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직업이 뭐세요? 직업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배경에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 한국 같으면 어디 사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강남에 사는지 어디 사는지 체크리스트에 점검합니다. 지역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고향은 어디 있어요? 혈연. 그래서 이 지연, 혈연, 뭐 학연 뭐 이런 것들 다 따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나랑 어떻게 친분을 얻을 수 있는 친구 관계가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잣대로 인해서 되어지는 어떤 교제, 이 펠로십이,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만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측면의 공통 부모가 만족되었을 때 하는 것이 교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 성도들끼리 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코이노니아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라는 것은 사실 예수 믿고 아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감격과 구원으로 인한 그 기쁨 때문에 서로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 때문에 서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 초대시대 때의 교제는 어떤 교제였냐면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콜로시엄 광장에서 사자밥이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 아는 아무개는 그 요번에 사자밥 그 콜로시엄에 잡혀가서 죽었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기뻐하고 그 예수 믿는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정말 지하 그 교회에 가서 수백 어떤 몇십 메터 내려가는 그 지하교회에서 서로 생사를 확인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그게 초대 공동체의 교제였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럴 때 정말 끼리끼리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정말 끼리끼리가 무너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common denominator, 어떤 공통 부모가 무너지느냐는 거예요. 뭐 따지고 다 따져야 그 체크리스트에 다 따져야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혹시 교제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나? 여러분, 미국 교회 한번 가보시면요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요 어느 대학 나왔다는 말 안 해요. 물어보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자녀가 어느 대학 갔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그게. 그 어디 과거에 10년 전에 어디 살았느냐고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공통 부모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공통 문제가 공통 부모들이 깨져야 됩니다. 이 공통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공통 부모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제가 되고 크리스찬의 정말 참된 교제가 되어지는 거지, 세상적인 측면에서 따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냄새나는 교제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교제를 하셨으면. 그렇지만 미안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아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할 때 이 온전한 사람이 영어로 보면 mature man, a mature man, 성숙한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언제 우리가 성숙해지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 내가 깨질 때까지, 그래서 형제 자매를 서로 받아줄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연합되어질 때까지, 변화되고 내가 깨어질 때까지, 깨어지면, 그래서 하나로 우리가 유나이티드 되고 하나 연합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연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제예요. 그것이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께 다다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까? 평생 걸쳐서 우리가 힘써야지 여기까지 다다라갑니다. 아니면 다다르지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목표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것이 왜 목표를 주셨는지 알아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르는 목표를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나 이 정도 스펙을 갖추고 이 정도 경험을 가지고 이 정도 신앙생활로 이 정도 봉사를 하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가 세운 그 기준 목표에 맞춰서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이 없이 끝도 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내 자신만 절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내가 선 목표가 아닌 그리스도께 맞춰줘야 되고 그분께 우리가 포커스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어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삶으로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죄악을 진멸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그 말 중에서 어떤 표현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11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1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진멸이라는 건 완전히 디스토리 해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없이 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나오는 말인데 미스가 골짜기 같이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쳐 죽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어요. 한 사람 좀 남겨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까지 진멸하냐, 아니면 그걸 원하시냐면 죄 싹시 다시 꿈틀거리고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아주 저그만 것을 눈 감을 때, 무시해버릴 때 그때 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사람 한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죄악의 세력이에요. 이 죄악에 대한 크리스천의 태도, 믿는 자의 태도는 단호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진멸하기까지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내가 진멸하겠다. 그 말은 나의 삶 속에서 내 어떤 삶의 영역에서 어떤 죄악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단호해야 되고 그 죄를 내가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내가 진멸하고 박멸하고 없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지금 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이 정도는 되지 않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표준에서 이 정도는 만족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더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름대로 여러분이 설정한 그 표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가나안 전투를 할 때 이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걸 원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대하는 너의 태도가 그만큼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 없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남고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부락이 형성이 되면 다시 그곳에서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문화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들어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뭐 하죠? 우상 숭배하죠. 결국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패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잡혀가서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낸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I myself will drive them out before the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다 완전히 다 몰아낼 거야. 누가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이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버리고 다 없이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죄에 대한 너희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든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용납이 되면요, 타협이 되게 되면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민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멸하실 것이다고, 너희들도 열방에 그러한 저주거리,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에, 31장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진멸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죄에 대한 우리 크리스천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태도가 크리스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죄에 대한 태도가 모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심지어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초대 공동체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 1서를 썼던 사도 요한 시대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영자가 영적인 영이란 말이에요. 지자가 알지자입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어떤 영적인 것을 득도하게 되면, 체험하고 알게 되면 어떠냐면은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내가 굉장히 영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것을 내가 아무런 개의치 않고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육적인 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내가 뭐 죄를 져도 그것은 하등의 하나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영지주의들의 이 발상은 이원론적인 발상이에요. 이게 헬라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에서 들어온 건데,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근데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적인 것과 관계없이 나는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가 없다. 오히려 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이 죄로부터 나는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영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그거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뭘 해야 하고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초월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영지주의가 이단입니다. 이단. 오늘날에도 똑같은 이단들이 이것을 주장해요. 죄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극단의 신비적인 체험은 주장하지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죄를 미니마이즈 시킵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꾸만 미니마이즈 시키, 여러분, 죄를 미니마이즈 시키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가 잘못됐냐면,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격히 말해서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해 주셔서,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을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없다라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자꾸만 축소시키고, 예수님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난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처럼. 오늘도 여러분, 신천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단 중에서 신천지들이 어디 나 죄 졌습니다 이런 사람들 봤어요? 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속이는 자라는 거죠. 라이어라는 거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이단 영지주의자들 같이 말한다면은 내가 죄가 없다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죄 짓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까는 스스로 속인다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까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그리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반복했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요한일서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말씀의 씨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죄에 대한 시각, 이 인식, 자각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자각, 이거 죄가 나가 없다 이렇게 하등에 아무런 문제 없이 개의치 않고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중요도를 두지 않고 생각한다면 초대 교회 영지주의자들 같은 그런 이단과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를 믿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완전히 아무런 가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신 일을 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시고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죄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죄를 진멸하는 데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요 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이 말은 아마 또 저기 한데 요즘 사회적인 조류 풍조가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아량과 포용과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어떤 죄를 다루고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성경대로 죄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지성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하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규범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에서 죄를 보는 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얘기합니다. 사람 죽이면 그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죄는 누구든지 아는 죄예요. 우리의 죄를 판가름하는 키는 바로메터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서 그것이 죄라고 하면 그것을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과학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데이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연구한 결과에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인 어떤 실험실의 어떤 데이터나 결과에 의해서 예전에 성경에서 쓰여져 있던 죄가 더 이상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경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무시하는 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쓰셨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몰랐는데 이제 와서 과학자들의 판명에 의해서 그들이 그것을 죄가 아니라는 걸 밝혔는데 그 옛날 1000년, 2000년 전에 하나님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전능성을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불편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있는 그 말씀은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거야. 참 그게 대단한 거야. 그것이 오늘날의 도전이에요. 도전. 근데 이 도전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도전입니다.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과학을 공부하신 우리 크리스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도전하지 마시고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과학자들, 교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른 성경관,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업을 분명히 주신다,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쫓아낼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쫓아내는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기업이 되게 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3절 보면 이 블레셋 다섯 방백의 땅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레바논에서 미스봇 아임까지 산지의 모든 거민의 모든 시돈 사람의 땅, 시돈 사람의 땅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이 대적의 땅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의 땅인 이 땅을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의 유업,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못했어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며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세가 아직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지도 못한 땅, 심지어는 대적들에게 주어진 땅이었는데도 그 땅을 약속하시고 미래의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받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목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는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있기 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산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요,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런 목표의식 안에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